솔로몬의 치적. 열왕기상 9장 15절, 23절에서 24절, 10장 23절,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특새 16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들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오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성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딱 솔로몬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두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은 전무후무한 참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해 본 적이 없었죠. 특히 솔로몬은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라 경제를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경제적인 축복을 왕궁을 짓는 공사 외에도 수없이 많은 건축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성읍들과 요새들을 건축한 일들이 나오는데 물론 재임 초기에는 의미가 있는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9장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했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꼭 건축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밀로와 핫솔과 무깃도와 게셀은 모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예민한 국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들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군사 요충지들을 요새화시킴으로써 예루살렘성의 방비를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강대해지면서 솔로몬은 단순히 군사 요새 수준의 건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화려하고 웅대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역군들이 동원되어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부역을 위해서 이 동원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주로 가나안 정복지에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킨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노예 역군들을 감독하는 일과 병역 의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다 뿐이지 부역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수많은 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큰 국민의 불만과 그 국가적인 재앙으로 발전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또 프랑스의 그 바르세유 그 왕궁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우리가 세계적인 유적지라고 관광 가는 이 건축물들은 알고 보면 수많은 노예들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러면 안 되는 게 자기들도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그 화려한 건축물 피라미드를 짓는 데 투입됐었는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고생해 놓고 이제 자신들도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커졌다고 해서 자기들도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큰 공사 건설을 투입합니다.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노동자들을 3교대로 집에 돌아가게 하던 배려하던 솔로몬도 일단 화려한 이 국가 건축 공사들이 발동이 걸리면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면서 계속 이 공사를 추진시킨 거예요. 나중에 무리하다 못해서 솔로몬 후손의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시 다른 강대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부역을 살게 됩니다. 남을 핍박하니까 자기 후손들도 거꾸로 남에게 핍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되었을수록 우리는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을 도와야 되고 배려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해 약 25톤의 황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고 교역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엄청났죠. 금으로 만든 방패만, 순금 방패만 왕궁에 500개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쓰는 모든 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금이 흔해서 은으로 만든 기물은 쓰지도 않을 정도로 솔로몬의 재력은 엄청났습니다. 지난번에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위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솔로몬이 그 많은 돈들을 벌어서 나누질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영화를 묘사하면서 솔로몬 왕궁에는 금이 넘쳐나고 은이 돌같이 했다고 합니다. 또 백향목,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비싼 목재로 쳐주던 백향목도 평지에 뿅나무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솔로몬의 재산이 엄청났는지를 보여주죠. 이 정도의 경제적인 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오는 돈하고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오는 돈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뻐하시고 솔로몬 초기에 그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됩니다. 권력도 그렇지만은요, 지식도 그렇지만 돈도 힘이에요. 이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던 솔로몬이 이상하게도 그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으기만 했지 그것을 풀어서 나누었다는 말을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요셉을 요새 주일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 요셉과 솔로몬을 계속 비교해 보게 됩니다. 요셉 또한 천하의 재물이 다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금은을 재산에 쌓아놓고 또 이렇게 많은 마병들을 거느리고 이랬다는 말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성경은 주로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얼마나 힘을 들여서 대흉년에서 고생하고 있는 천하 백성들을 도왔는지, 백성들한테 곡식을 대어주고 가축을 대어주고 그 토지법을 개선하면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람들에게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꾸 축복의 종착역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많은 재물이 모인 것은 그 자신의 부귀영화를 모인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너의 기도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다시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데 재투자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들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권력을 가지면 재물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권력자 자신을 위해서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이 왜 저렇게 망가졌습니까? 마르크스라는 독재자 부부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수많은 돈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화려한 사치와 소비를 위해서 쓰는 바람에 한국과도 같은 포텐셜이 있었지만은 나라가 온통 망그러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권력을 따라오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을 섬기는데 다시 재투자해야지, 권력과 재물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패가 망신하고 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부린 그 권력 욕심, 재물 욕심이 후손들의 장래도 망가뜨립니다. 이 솔로몬의 자기중심적 재산 축적과 세금 정책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원망을 심었는지 몰라요. 당장 솔로몬 아들 때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온 세상에 미친 솔로몬의 권세와 부는 그의 군사력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10장 오늘 본문 26절 29절을 보면 솔로몬이 1400대의 병거와 1만 2천의 기마병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 공주와의 전략 결혼의 결과로 얻어진 것일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 중동의 강대국 애굽의 군사력의 핵심은 강력한 기마 전차대였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 같은 핵무기 같은 강한 무기입니다. 솔로몬이 강한 국방을 위해서 이를 계획한 거죠. 그뿐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를 주고 사와서 핵 족속과 시리아의 왕들에게 되팔아서 또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방산사업을 한 거예요. 무기산업을 한 거죠. 역대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말을 수입해서 이렇게 다시 되팔았다고 했어요. 국방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아주 절묘한 경영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솔로몬이 군사사업을 해서 막대한 이문을 챙겼습니다. 그 이문을 챙겨서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학교를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인재 양성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놨어요. 솔로몬의 이 같은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애굽식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단순히 이 무기산업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애굽과 다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은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게 선을 대고 있으면 애굽에 무기도 오고 군사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애굽과 군사적인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 그게 국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국방이 아니에요. 국방의 최우선 순위는 먼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때 애굽이 자랑하던 그 수천 대 기마대를 한꺼번에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많이 두게 되면 전능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과 많이 병거를 들여오기 위해서 교류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그 잔혹한 군사 문화를 들여오게 되고 화려한 우상 숭배 문화를 들여오게 되고 그 음란 문화를 그대로 들여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 권세와 너무 적극적으로 교류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상의 힘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이용당하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공짜로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아요. 마귀는 사채업자보다 더한 무서운 이자를 우리에게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칼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묵상해온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진리는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병들어서 실천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병들었나요? 성공의 단맛에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시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를 스킵해야 될 정도로 잘 됐던 분이 있는데, 그게 그분이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왕들이 가는 욕심의 길을 갔어요. 내가 성공했으니 내가 누려야겠다. 그러나 성공은 여러분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축복의 종착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죽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안전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인합니다. 건강합니다. 문제는 잔잔한 숲 푸른 초장에 들어서고 난 뒤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꽉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을 마귀가 아주 매력적인 유혹의 가면을 쓰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설픈 성공의 초입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자리에 가거든 겸손하십시오. 혹시 돈을 벌게 되거든 절제하십시오. 조금 덜 누리고 자기를 지켜줄 인간적인 수단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섣불리 애굽과 교류했던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타버릴 것입니다. 세상 세력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탈하고 겸손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름대로 재주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가난한 후진국들보다 왜 서구 선진국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겠어요? 수십 년 전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세계 1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일본보다 두 배로 많이 자살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는 물질적인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다가 우리가 공허해진 탓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걸 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파괴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솔로몬같이 믿음 좋았던 크리스천들도 일단 성공하고 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공을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는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성공이라는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아요? 애초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만 가르쳤지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법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명문대 들어가고 나서 좋은 기업 들어가고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지금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온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요하는 사람들, 우리의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솔로몬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 들어가고 나면, 명예를 갖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실천이 없다면,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성공에 놓고 타락한 솔로몬같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화 강국이 되고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끄럽게도 입양고와 수출로 세계에서 톱 랭킹에 들어있고, 우리는 아직도 부끄럽게도 수많은 미혼모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말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학교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고 막 난리들을 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제3세계 사람들 우리는 아주 비인격적으로 아직도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이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투기 너무 많이 하고, 아직도 명품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유흥업소 너무 다니고 너무 과소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단맛에 취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면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런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공에 취해서 타락하는 솔로몬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세계를 누비는 BTS 같은 K-POP 열풍이 아니라 정말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계인들이 할 만큼 따뜻하게 남을 도와주는 나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나라, 사랑이 많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함부로 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잘 살게 돼서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 관광지로 다니면서 또 가난한 동남아로 다니면서 어글리 코리안의 모습 너무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거기 가서 많은 물건들을 산다고 우리가 존경받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실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깊이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용사의 용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자의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다 받아놓고 마치 우리가 다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공만 해놓고 나면 광야 시절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방자하게 굴다가 신앙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면 금방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 위기에 와 있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일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을 섬기는데 제대로 쓰겠다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통곡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와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려한 성공을 이룬 솔로몬이 그 축복을 나누지 않고 교만해졌을 때 얼마나 큰 영적인 위기를 자초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삼시세끼를 때우지 못했던 보릿고개의 가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인 나라가 되었고 너무 음란해졌고 너무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에 일조한 것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축복의 통로로 다시 재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